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영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예언의 초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626, 374, 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목사님, 이제 봉독한 이 말씀도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 당연하죠.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에 가장 긴 예언이고 모든 예언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일 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뱀에게 선고한 말씀인데, 뱀을 심판하시며 선고하신 판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뱀이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은 죽을 것이라는 뜻이죠. 뱀이 죽으면 뱀에게 속아서 뱀에게 사로잡혀 있던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사건이 아니고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주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과 그 후에 일어날 사건까지니까 정말 역사적 시간적 예언이죠. 다른 모든 사실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에 있을 사실들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구해야 합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구체적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도록 해서 사람을 죽게 한 뱀에게 심판하셔서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을 죽이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뱀이 사단 마귀라고 가르쳐 주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예, 큰 용은 옛 뱀이고 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옛 뱀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한그 뱀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국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사단이 죽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다 해방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이 골로새 1장 13절을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13절, 14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강제성이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태어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중에 사단의 나라의 국민이 되거든요. 예,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사망의 나라요. 사단은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흑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상태를 말한 것이죠. 예, 사단은 이 세상을 주장하는 왕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이세 가지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이거든요. 예. 이것은 사단에게 속아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구주에 대한 예언인데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구주가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구주가 완전한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한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구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것, 곧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경위와 사람이 죄인이 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창세기 3장 15절도 자세히 알게 될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허감과 사망의 나라가 되도록 했으며 이런 나라의 왕이 되었는지는 기독교인들이면 대개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단은 원래 빛나는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 정죄에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은요, 사단의 정죄 내용이 교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했거든요. 이 말씀은 교회 장로를 선택할 때에 새로 입교한 자를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 내용이 교만인 것이 확실하지요. 마귀, 곧 사단은 원래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천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만했는지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설명되어 있거든요. 네, 목사님께서 봉독 좀 하시죠.
예,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렸는데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하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 갔다고 했으니까 이게 여간 교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이 땅으로 쫓겨와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사람이 사망이 되게 했습니다. 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먹었는지도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알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야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결과된 일, 이미 결과된 일의 원인을 우리가 샅샅이 살피지 않아도 뭐 될는지 모르지만은요, 이렇게 결과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결국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그 해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설령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그런 의혹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까닭은 성경을 읽으면 능히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 서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주는 만유보다 크시고 만물은 창조주 안에서 그 창조된 상태를 영구히 보존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계시한 말씀을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16,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고 가르치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그는 예수님이시고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된 상태를 존속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편 90편 1절에도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거처는 광야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되겠지만은요. 확대해서 생각하면 모든 피조물의 거처가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 1장 17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도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외가 아니죠. 물론 사단이 된 계명성이라고 불린 천사도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계명성이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헬레일인데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루치페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영어 발음으로 읽어서 이제 루시프가 되었는데, 그가 천사로서 창조주 안에 있을 때,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존속하는 것인데요.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만 말입니다. 그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성경은 계시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루시퍼를 위시해서 그와 동조한 천사들은 다 창조주 안에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존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나는 것은 창조주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격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할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그 창조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라고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대로 자유를 준 것이죠. 창조를 거절하면 그는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처리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창조주가 있도록 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거절하는 것이고 창조주가 있도록 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루시퍼와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이 그렇게 해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기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에 와서 이 지구의 첫 인격적 피조물인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고 지정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을 취소하게 되죠. 그것이 사망, 곧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뱀이 유혹하여 사람을 창조주 그리스도를 떠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창조주를 떠나게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사단이 자기 처소를 떠난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사상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등하겠다고 한 루시퍼의 정신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요, 선악과에 초점을 맞추고 읽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선악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뱀이 문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지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은 것이지 선악과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선악과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자꾸 문제를 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 읽는 것이죠.
목사님 설명이 그리 쉽진 않은 것 같지만, 예, 충분히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에
고맙습니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시험하려고 한
그렇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의 시조가 죽어서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이 날 것인데, 왜 그의 자손들이 태어나서 사망의 세상에서 고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를 읽으면 창조주께서 그렇게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기록한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성취되지 못하죠.
예.
그렇다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취소할 수도 없고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은 궁지에 몰린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단이 이것을 노렸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죽기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을 대신하여 다른 한 아담이 올 것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마지막 아담,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라 잘 그러죠.
예.
다른 한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올 것이니까 뱀 네가 그 아담과 재대결해봐라.
예.
그 결과를 따라 모든 일이 집행될 것이다. 막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과는 네가 머리를 상하여 존재를 영원히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처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사실이 다른 아담에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첫 아담 대신에 다른 아담이 그 죽음을 담당할 것이지만 그는 생명을 스스로 회복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존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네.
예, 과연 그 예언대로 마지막 아담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 5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죠. 한 목사님 읽어보세요.
네, 로마서 5장 14절.
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이 사망이
예.
왕노릇 하였나니
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5, 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로마 5장 14절에 말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 말씀들은 처음 창조된 아담이 다른 아담의 표상이 되었고 처음 창조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다른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아담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예, 그분이 뱀, 곧 사단과 싸울 것이고 사단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주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구주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상할 것이고 사단은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네.
즉 사단이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장 그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사형 선고는 되었지만 사형 집행이 실시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역사가 생기고 사람 사는 사회에 온갖 잡다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죠.
예. 아담 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 고생하게 되었으니 불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냥 아담을 죽게 하고 새로 흙으로 다른 아담을 창조하면 안 되었을까요?
예,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고 아예 세상에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사건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오늘 목사님과 이런 대담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하는 것도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창조주의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요, 심혈을 기울여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을 원하지 않죠.
예, 그렇죠. 예,
목사님 뭐, 그런 거 잘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없어요?
예.
예.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이 너무 잘된 것인데, 좀 이렇게 상했으면은,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고칠 수만 있으면 고치려고 하죠.
예.
예, 창조주께서도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성경은 창조주께서 자기 하신 일로 즐거워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예, 시편 104편 3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셨고 또 창조해는 결과에 대해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좋았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날마다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예, 사람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고 했거든요. 잠언 8장 30절 3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죠. 지혜로 표상된 되었습니다.
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그 차를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위일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창조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 창조한 것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네.
그 회복하시죠. 당신은 회복하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연기시키시고 일단 영원한 생명과는 다른 육체의 생명만으로 일정 기간 세상에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주를 보내시고 그 구주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죠.
예.
예, 구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에 기록했죠.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시죠. 애청자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
예, 목사님이나 저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파도처럼 정말 가슴에 밀리는 것을 느끼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이 사랑이 강권합니다. 아무쪼록 예청자들의 가슴에도 이 사랑이 밀려들기를 바랍니다.
예.
예. 우리 또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못한 일을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기도드리고 이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세상에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